어제 저녁에 주일학교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 성경 퀴즈들 등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서는 이러한 선데이스쿨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그 좋은 기회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모임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은 크리스천 가정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사실 많은 책임과 기대치를 품고 있어서 그분들께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때때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어떤 모임들을 주최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를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언젠가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주최해 주신다면 참으로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가운데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후에 불신자들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말들을 쏟아낼 것을 정확히 예견하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과의 깊은 관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따라서 당연히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크리스천들도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조차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자체가 무의미한데, 왜냐하면 부활의 진리가 빠진 기독교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군가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는 자이고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자신이 전한 복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그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가장 첫 부분이 여기 3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3절의 가장 첫 부분을 3절을 찾아 다시 언급해 보면 그 첫 부분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처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말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그 복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진리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실성에 관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먼저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즉 그는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그러한 묘사는 아주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따라서 주님과 훌륭한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또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그 성품이 매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면에서는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였고 그는 은하의 보좌 앞에서도 의로운 자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 또한 의로운 자로 보셨습니다. 확신하건대 그는 세상으로부터도 동일한 평판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총독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공의 의원으로 이는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이었음을 뜻합니다. 마가는 그를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중요한 공회원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요셉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공의에서 우리 주님에게 내려질 사형 선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자였는지 혹은 아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그 경우에 있어서는 침묵한 것으로 보여지는 니고데모와는 확실히 달랐던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만 성경이 그가 사형 선고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천국에 중점을 둔 자로 영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본문 57절을 통해 알 수 있고 더불어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온 진정한 신념과 바른 믿음을 가진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그로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오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사회적 지위와 부의 문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있어 방해물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높은 사회적 지위 혹은 돈이 많을 때에 그 삶 자체에 워낙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일반적 사람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바로 그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먼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위해 내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간청했다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갈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저술가였던 키케로에 의하면 당시 로마 행정관들은 때때로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부자인데다 심지어 우리 주님의 친인척도 아니었던 요셉에게 돈도 요구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주석가 랑게는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신속히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해 남몰래 기뻐서였거나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던 최고위원의 일원에게 작게나마 친절을 베풀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 예수님을 대적해 사형제도를 난폭하게 남용한 제사장들에게 간접적으로 굴욕감을 주려고 했을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즉, 한편으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면서 빌라도 또한 그 예수님의 신속한 죽음에 대해 기뻐했었던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사장들에게 굴욕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종교계 특히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를 바꾸라는 높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죄라고 믿지 않았던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의뢰에 그렇듯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고 훨씬 빨리 죽음에 이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당시 유대법은 오직 친가족들만 그 가족 무덤에 묻힐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하나의 무덤에는 여러 시신들이 함께 묻혔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예수님을 그의 가족 무덤에 묻지 않았고 대신에 그는 바위에 판 완전히 새로운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3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따라서 여기 본문이 알려주듯이 그 무덤은 그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음으로써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5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특별히 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의 후반부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세 예견한 증거로 크리스천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또한 이 후반부 말씀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JV 영어성경의 경우 타 성경에 비해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모호하게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JV를 직역하면 그가 악인들과 함께할 그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의 죽음에 부자와 함께했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KJV 영어성경에 대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알란 A. 맥메일 박사님의 평하기를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이 훌륭한 번역본인 KJV 성경에서 가장 부정확한 번역 중 하나로 그 영어식 표현은 원문에 없는 개념을 독자에게 떠올리게 하고 본래 히브리어에 담긴 의미를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KJV 성경을 사용하는 저희 교회에서 이 기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는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 예언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절에서 이 53장 9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누구인지입니다. 이 53장 9절 말씀에서 그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KJV 성경식 표현인 그가 악인들과 함께할 그의 무덤을 만들었고는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그가 스스로 악한 자들과 함께할 자신의 무덤을 팠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히브리 원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기절에 대한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NASB는 이를 그의 무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배정됐고 로 번역했고 또 ESV는 그들이 그의 무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배정했고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즉 다른 번역분들에서 확실히 관찰되는 점은 예수님 자신이 악인들과 함께할 무덤을 판 것이 아니라 단지 악인들, 여기서 그 악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당했던 두 악인들로 그들과 같이 놀 무덤이 예수님께 또한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범죄자들은 땅에 묻지도 않거나 혹은 함께 하나의 공동 무덤에 묻는 일이 일반적 로마식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이 귀절은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이 묻히게 될 일반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입니다. 이 둘 사이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앞에 나오는 상황과 뒤따라 나오는 상황을 연결함에 있어서 종종 그러나의 의미로 해석되는 연결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귀절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대신에 함께 있었으나로 보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다 가까운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이 귀절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기로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다른 영어 성경들에 잘 드러나 있는데 직역하면 NASB는 그러나 그의 죽음 뒤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로 NIV는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어도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정도로 번역됩니다. 즉 히브리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 귀절은 700여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맞게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비록 로마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었지만 부자였던 아리마대인 요셉이 로마 총독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을 위해 마련한 무덤에 귀하게 안치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700년이 지나 일어난 이 사건을 정확히 예견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700여년이 지난 뒤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처형당하셨지만 출중하고 부자인 아리마대인 요셉에 의해서 그가 새로 마련한 무덤에 고귀하게 장례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관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기본 사실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례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 전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여자들이 일요일 아침에 향유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 마무리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24장 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즉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그 무덤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안식일을 지내고 그 후 첫날 새벽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마가복음 16장 1절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사실 예수님이 몸을 내려 세마포로 싸서 요셉의 새 무덤에 묻었던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 준비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저문 뒤부터 그 다음 해가 저물 때까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날이 저문 뒤 금요일은 안식일의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의 마지막 부분, 해가 진 뒤에 그 시간은 안식일의 시작인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에 대해 더욱 확실히 알려줍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즉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는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에 그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금요일 오후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오늘날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는 수건과 세마포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9절 후반부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6절 및 7절도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도 관심 있을 것으로 여기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서 일반적인 유대의 그 장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사실 수건과 세마포 이 두 물품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나 전설 혹은 연구 논문들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쓴 천으로 알려진 토리노의 덮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이에 대해서 심지어 논문들조차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조차도 그의 그 덮개가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왔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수백 가지 장례에 쓰인 덮개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박사 논문도 이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학계나 어떤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의 쓰였던 덮개라고 주장하는 물품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러한 전선들에 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수건 또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근거하자면 그 수건은 손수건처럼 펼쳐진 채로 예수님의 얼굴에 놓여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경우에라야 예수님의 얼굴이 그 수건에 찍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 생각에 너무도 과한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사실 초기 유대 문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수건은 아마도 시체의 사후 경직이 급격히 진행될 동안에 턱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접혀진 상태로 머리와 턱을 이어서 동여매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후 경직은 사후 강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죽음을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징후로 사후 근육의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얼마간 사체의 사지를 비롯해 곳곳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수건을 묶는 관행은 초기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들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미슈나 및 유대인의 법규라는 책의 에도의 법규 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나사로의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7절도 예수님의 수건에 대해 그것이 그의 머리를 싸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요컨대 그 수건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저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턱을 묶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얼굴을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와 턱을 이어서 함께 동여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찢겼다는 그 어떤 순간도 그저 전설이나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유대 관습에서는 매장 전에 시체를 씻는 관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에 보면 이 유대의 장례 관습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비다 혹은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 불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은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임이라고 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즉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 관습에서는 그 시체를 씻어서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들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씻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또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치러졌음에도 이러한 특이점이 있는 사실은 사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은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에도 유대인의 장례법이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씻어졌다는 언급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왜 그 몸을 씻음과 관련해서는 어느 언급도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유대법의 규례를 참고해 보면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시체가 매장 전에 씻겨졌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치범 또한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거운 죄값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와 그의 보조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재빨리 씻었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가 마무리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게 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향품들, 즉 일요일 아침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져왔던 그 향품들의 사용 목적 중 하나는 시체를 씻고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여자들은 그의 장례를 마무리 짓고자 준비를 갖추고 일요일 아침 그의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은 세마포로 쌓여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정확히 세마포로 쌓여졌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이집트 미라와 같은 모양으로 쌓여졌다고 추정하는데 그렇지만 본문 및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세마포로 싸다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싼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하지 않고 다만 두르다 접히다라는 의미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대법의 규례를 참고하면 죽은 자는 한겹으로 된 문이 없는 세마포가 입혀져서 장례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타난 나사로의 장례를 살펴봄으로써 유대의 장례 방식에 대해 약간의 힌트를 얻을지 모릅니다. 그는 일종의 제약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스스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미라식으로 꽁꽁 싸매져 매장되었다기보다는 수의가 입혀진 것처럼 가려지고 덮여진 상태였다고 보는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줍니다. 만약 나사로가 장례되었을 때 미라처럼 꽁꽁 싸매어져서 장례되었었다면 그가 어떻게 그러한 차림에서 스스로 아무런 도움 없이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장례 방식이 그런 미라 방식이 아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몇몇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방부 처리할 용품을 준비했다고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에 놓여졌을 때 몇몇 여인들은 안식일 뒤에 자신들이 할 일을 위해 그의 무덤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 본문 59절에서 6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날 그 무덤까지도 그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까지 가능한 한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가 그렇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무덤에 매장된 것을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벌써 숨을 거두신 것에 놀랐는데 말입니다. 이에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이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즉 최초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즉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적어도 두 명, 즉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여인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이 두 남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자신들이 그를 섬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 시신에까지 자신들의 경의를 표해 섬김으로 그를 향한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 동안에 그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내고 이후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요셉과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드릴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던 그들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의 무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제부터는 정말로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이를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태도에 대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악한 태도를 지냈는지를 함께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조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즉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요셉과는 다른 이유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빌라도에게 갔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최대한 원천 봉쇄하고자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하기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즉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한다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 가지 걱정을 안고 빌라도에게로 왔고, 첫째 빌라도는 대부분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 행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순순히 해주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놓은 죄패를 가지고도 그와 설전을 벌였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0절이 알려주듯이 빌라도는 그가 작성한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그 제페의 말을 변경하거나 없애기를 거절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그들은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거나 혹은 죽음이 확인된 뒤에도 어떤 식으로 다시 깨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술수를 부리거나 거짓을 꾸밀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한 요청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 전혀 다르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무덤에 놓여지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을 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야 그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60절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확인한 뒤 안식일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시작되던 밤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 무덤 주위에 없었고, 그 무덤은 큰 돌로 잘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돌아가셨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놓였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경비병을 세워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62절은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즉 그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안식일에 빌라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예수님의 시신 문제로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 안식일에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또 이에는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매우 미워했고, 그로 인해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 문제로 그런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안식일에 이 불신자 이방인 총독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인 자들이 종종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부르짖는 원칙과 신념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버리는 전형적인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자 이를 다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이방인 총독을 만나러 오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모순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미뤄했던 바로 그 이유가 자신들의 목적 앞에서는 스스로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종교적 위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 위선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공동체 내에서도 드물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도 그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63절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알려줍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말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의 말 중에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라는 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대중 앞에 공개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원천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본문 64절에서 66절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이는 참 흥미로운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용감할 것이라고 그들을 과대평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에 당시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그 이유가 제자들일 것이라고 제자들의 그 종교 그 신앙에 대해서 가대평가했던 것입니다. 이에 65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고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략을 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자들이 다시 한번 총독으로부터 그의 시체에 어떤 일도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의 무덤을 지킬 수 있는 허락 또한 얻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간섭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그 무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굳게 임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죽음이 한 톨의 의심도 없이 진실로 일어났음을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의 죽음을 그의 적들이 확인하고 확증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실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 또한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애초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음은 백부장과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했던 요셉과 니고데모 및 예수님이 적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그의 무덤이 또한 굳게 임봉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알려주지만 사단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거짓을 여전히 설득하여 믿게 하고 이 거짓 메시지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성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은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지만 그가 나를 위해 저를 위해 돌아가실 필요는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기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점은 부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음에 거스르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어느 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다른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점을 믿지 않으신다면 복음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죽음이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는 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